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과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받으면서 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를 마음에 회개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점점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나를 의롭다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이러는 자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예배 내내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의 치유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주고 계시고 이 사실을 믿고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고난받으면 한번 주여 해보고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안 믿고 이제 그렇게 보통은 하죠. 자, 우리는 이제 날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인생이 이제 한번 그런 적 있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병철 회장이 신부님께 질문했다는 질문.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나. 젊을 때에는 내가 꽤 잘 믿은 것 같았는데도 보면은 내 중심 안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로 있지 못하고 그때는 우리가 큰 일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이제 그때는 신앙 자체가 어떠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나 시작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그렇게 이제 겨자씨 신앙이 보이지도 않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이 그를 갖다가 사울보다 난 왕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거는 이제 겨자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한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위대한 포기가 되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없고 하나님이 계실 때 이제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 쓰러뜨리면 다 된 걸 줄 알죠.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보면은, 지금은 그때보다, 하나님께 많이 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고 있죠? 그래,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네. 전에는 잘 믿는다고 막 내가 큰일 했다고 그럴 때도 내 중심, 내 세계였어요. 지금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갔느냐, 그분이 응답해서 일하셨는지, 그런 거 아니면 별 효용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와 개인적으로 서도록 인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처음 모습은 정말 겨자씨 같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이렇게 나무가 이루면 새각이 때리는 나무가 된다. 그럼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몇 배쯤 됐습니까? 몇 배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질적인 은혜를 받아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되게 기도하고 받을 믿음을 갖고 그러면 거기서 은혜와 확신과 응답을 주실 때 믿어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이렇게 서져가고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서서 교제하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응답을 막 강요도 하고 짜내는 것인 줄 알고 그렇지만 이제 주님하고 이 홀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묵상 중에 항상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기도한 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가르치시고 나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하고 단독으로 개인적으로도 질문하시고 질문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홀로 계실 때에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설명 풀어서 옛날 책은 해석하셨다 그렇게 나오고요. 또 요즘 책은 설명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또 비유로만 하시는 거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정치적 상황, 예언적 상황 모든 거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선포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우리 중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 제자들에게 하나씩 풀어서 가르치시듯 그의 백성,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분이 가르치실 때 우리를 이렇게 홀로 있게 그렇게 만드셔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들도 뭐 남성도들도 열심히 그 공동체의 힘으로 몸의 힘으로 서로 서기 위해서 격려하고 하느라고 열심히 카톡하고 말씀을 주고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기본이고 너무나 좋은 자세죠. 이제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면 나 개인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개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영이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개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그게 살아있는 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설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이렇게 홀로 있게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제 생각으로 한 30세쯤 돼 그때 아주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한테 맡기면 뭐든지 다 해낼 거야. 아마 사막에 갔다 나도 살아남고 뭐 그런 소리도 막 들었어요. 그때는 온 통축만하게 나를 과시하는 게 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모두 따르고 좋아하고 그래서 나 잘난 맛에 사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다 떠나요. 사람들은 나한테 기대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우리 시대의 그 어려움에서 친구들이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고 다 내가 크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같이 붙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요. 또 초라해져요. 다 떠나고 홀로 남아요. 그럴 때 이제 처음으로 그때도 뭐 예수님이 마음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뭐 기적나 별거 다 할 때에도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셨는데도 실제 삶은 우주가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나를 돕는 액세서리쯤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꼼짝도 할 수 없게 다윗의 고백에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뼈가 여름과 물에 마름같이 됐다고 그런 거를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을 찾아가서 하염없이 울게 돼.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그때 울면서 느낀 게 아, 이게 항복하는 거로구나. 항복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아마 하나님이 일부 나를 나에게 오실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 좀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 후로 나 그래서 다윗의 그 연단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봤습니다. 홀로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홀로 서길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빼앗아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웃시야가 죽던 해에 그래서 웃시야는 어떤 면에서 다윗보다도 더 큰 일을 한 사람. 아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성경이 그가 교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밖에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우겼어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 정해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당신이 하면 안 된다. 여태까지 해온 업적에 그건 흠이 가는 거다. 그런데 그냥 고집쓰고 자기가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에 그렇게 위대하게 일했는데 그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둥병이 든 거는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시야가 죽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그 우시야 말기쯤에서 선지자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사야는 그 우시야가 친구고 또 영웅이에요. 큰 일을 해내는. 그 자기가 도와 하나님 말씀을 전에는 주지만 그 일을 잘 해내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죽어요. 그 해에 이제 이사야는 엄청나게 낙심을 합니다. 아, 그렇게 죽다니. 그리고 인간이 그런 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것이 점점 커지면 루시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루시퍼가 기회만 되면 훌떡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으로 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그런 식으로 침범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낙심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아마 충분히 준비가 됐었다. 자기의 완전하게 위대한 포기를 하면서 기다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과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감히 그 영광이 비답해서 있으면 누구나 아이고 자기 일을 보게 되고 이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동안 자기가 선지자로 말했지만 영광 앞에 서니까 이거는 죽음이야. 그 이사야는 거기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지만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말도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그걸 이사야가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서 그때로부터 시작한 전 세계를 예언하는데 메시아의 출생서부터 모든 걸 예언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가 된 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게 하는데 그런 위대한 포기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무 때나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게 사는 목적인 사람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이게 평생 걸려도 근처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 큰일 한다고 그리고 의로운 척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시작도 못해요. 자기의 그런 위대한 포기가 있을 때 그래야 그는 고개를 쳐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와 세계를 단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는 그냥 현대인들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매일 생각하는 게 뭐 용모가 그냥 어떠냐 그래가지고 맨날 뜯어고치고 뭐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뭐 그냥 잘 산다는 거 떳떳하다는 거 나도 이렇게 세상에서 잘 그거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들을 못 버리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 교회 오잖아요. 오는데 벌써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하면 열방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볼까? 그게 탄식이 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이제 우선 홀로 있게 만들어야 돼요. 아, 여럿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기본으로 해서 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나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찾고 바라는 거, 주님을 결국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고 하는 자리에 있게 홀로 있게 하셔. 왜 홀로 있게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야 또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자기 의의 찌꺼기들 뭐 이런 게 있으면 여전히 자기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게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를 지연과 회방하는 자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대로 한 의의가 행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그 원칙을 주장해서 성령의 세계를 파괴하고 그런 것이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한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홀로 계실 때 잘 설명했다. 이런 시간을 이제 우리가 각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이런 두컴은 세상과 사람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하대하고 천하게 보고 이렇게 그냥 예민하게 남을 또 이웃이나 가족이나 그저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막 이만큼 내가 의롭다 하는 거 나타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그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다. 500마리 양이 있으면서 한 마리 양하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 그걸 뺏어서 손님 대접해 너는 너 같은 건 천하에 죽을 놈이다. 내 나라에 너 같은 게 있다니 수치다. 넌 죽어라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우리는 남들을 함부로 말하지만 그게 나다고 그만큼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그 후에 함부로 말했을까요? 저런 우리나라에 그런 놈들이 저런 나쁜 그랬을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기도하고 탄식하고 이 나라와 사람들을 다스려달라고 이런 자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홀로 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님에 의해서 드러나야 될 부분 이게 사람 각 개인이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도 아주 무지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루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실제 삶에서 그것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예로 대치하고 이런 진지한 삶의 자세가 없이는 수십 년 믿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거 없이 여기 공동체 속에서 그냥 묻어가고 뭐 그러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어느 날 보면은 나 개인에게 이렇게까지 깊게 간여를 하시다니 놀라게 돼요. 이게 땐 두렵구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우리를 발전시켜 가시는데 뭐 친구라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이 친구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고 경외감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 경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바로 되려면 많은 걸 겪어요. 거기서 그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그러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병이 심각한 병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고 막 심각한 유혹이 있고 실망과 환란과 시련을 하고 막 깨어진 관계 등으로 막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기회를 노리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성령께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지성 목사님이 봉독한 말씀 왜 내 속에서 불안하고 실망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막 환란을 겪어도 죽어도 안 바라보고 고통을 또 참는데도 또 상당한 소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에 그 번역이 더 마음에 들기도 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는 거, 소망을 두는 거, 쳐다보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하는 그 시작,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는 거, 전 삶에서 마음과 이렇게 삶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생활하는 거, 요게 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즐겁게 기쁘게 자녀들이 이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나눠줘도 잘못되지 않고 기쁘게 다가오는 그런 자녀들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올해 이 하나님과 홀로 서기 그거 뭐 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본질이 실존에 선행한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계가 다스려지길 바라야 되는데 내가 사는 세계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좀 이렇게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사는 정도. 그건 하나님이 그냥 일주일 하루 24시간 중에 몇 분도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은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 그런 게 안 되거든 그거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 친밀감을 느껴야 돼요. 뭐라고요? 친밀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린 두려움부터 가져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부터 갖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를 얼마나 졌나 덜 졌나 내 행위가 어쩌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죄의식과 또 자기 방어와 막 이런 복잡한 걸로 안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려운 고지 정복하듯 또 투사처럼 그냥 전투적으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 안에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그래서 친밀감은 그러한 주님의 용서와 은혜, 사랑이 있다는 걸 확신할 때, 믿을 때 그때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할 때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주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친밀감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다 주셨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라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 첫 주 말씀에도 그랬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안 좋은 꾀들, 세상 사는 꾀, 이런 게 다 죄인들이 사는 길 아니에요. 그런 오만한 자리며 막 이런 나쁜 꾀들 그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우면 자꾸 자기 하지 말래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자꾸 묵상을 하면서 살면은 전에 염려하던 것의 99%는 저절로 해결이 돼. 그리고 그것이 즐거우면 내면에서 은혜와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구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에 개가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있게 되면 저절로 거기에는 다 이 사단의 권세들이 다 굴복하고 내게로 다 오게 돼 있어요. 형통하리로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님과 주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친밀감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갖기로 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뭐 1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렇게 이제 이 묵상집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자꾸 훑어가기에도 벅차서 못 다 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1년에 몇 번을 뛴다든지 뭐 어디까지 본 이런 목적을 먼저 세워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필요해서 그걸 가외로 그것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 그것이 이제 어떤 뒷받침을 해줘요. 그런데 다 좋지만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영양을 취해서 힘을 에너지로 살듯이 말씀이 삶의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양식이 되고 또 그거 양식이 되고 삶이 되는데 그래서 나의 인격이 되고 그래 그것이 자연히 하나님과 교제를 일으키는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일주일도 사실 그게 짧거든요.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실제 삶에서 자기가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말씀과 삶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으로 교제만 된다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요. 그냥 자기가 하는 삶에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쌓여요. 확신이 오고 다 믿어져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소망하고 하는 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벌써 소망과 이런 평안과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홀로 즐거이 대화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만 하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서 우리를 갖다 실패로 끌고 다니는 사단의 참소들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은 이런 말씀이요 다 인생을 설명해 주십니다. 아,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시더라 하는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서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신감과 뭐 어디 가도 믿는 데가 있어요. 완전히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무슨 일이 닥치면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그냥 우리 자기 자녀가 자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믿으면 우리가 더욱 친밀감으로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난 너희를 친구라고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고 하셨는데 그 무슨 말씀이 하실 때 그랬냐면 왜 떠나가는 게 유익이냐면 왜냐하면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너희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난 게 유익이야.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수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면서 항상 죄가 있죠. 항상 구속의 은혜 십자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하면서 그대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거기에 가는 게 그게 뭐 복잡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홀로 속이 나 혼자 주님과 계속 나누면서 그 기쁨. 아 이건 제가 한번 저 예화로 드렸는데 이거 다시 기억하시도록 말씀드리는데 이 C.S. 루이스에 보면은 이 아주 고참 마귀하고 이제 조카 마귀 어린 신참 마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딱 서는데, 야, 이제부터 나오는 사람들 봐라. 저기 이제 저 겉모습만 저러고 속에는 텅 빈 가짜가 나오는데, 저 권위주의와 자기, 예? 체면과 자기 권력과 그런 거 의지하고 큰 인물인 줄 아는 아주 이 허수아비가 하나 나오는데 봐라. 그러면 딱 나오는데 이렇게. 사제. 사제에다가 사제복에다 그냥 거룩하게 해줘. 저거 봐라. 저기 훅 불면 날아갈 인간이 저기 온다. 저거. 그다음에 야 요번에 오는 친구 이거 무시무시한 친구다. 이거 그 친구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할 데가 없다. 그런데 보니까 한 12살 먹은 소녀가 나오는데 나오면서 예수님 있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잖아요. 친구한테 말했지. 아빠한테 그랬잖아요. 막 그런데 예수님 뭐도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저놈은 공격할 데가 없다나. 예수님하고 친해 그냥. 모든 걸 예수님하고 나눠. 사단이 보고서 도저히 저놈한테는 못 당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친밀감을 가지고 친구로 교제할 수 있게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묵상했는데 조금 가다가 차에서 또 오고 싶어 그냥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상황이 오니까 주님 뭐고 주님하고 또 나눠 그런데 또 기도한 게 지금 되는 또 기도하고 또 누구 사람 만났는데 주님하고 오면 즐거워 그래서 또 하고 저녁에 자는데 그냥 자면서는 정말 주님 꿈 좀 꿨으면 좋겠네요 그럼 뭐 또 기도해 막 친밀감이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래 그렇게 되고 싶은 분만 손 들어주세요. 친밀감, 친구가 너무 좋아. 예수님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 내 손 내리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으셔서 하늘나라 걸 주시려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만 물러가면 제자 불러놓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님 앞에 아주 완전히 홀로 서서 즐거이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걸 즐기는 와 위대한 초월이 있는. 그래서 지난주 사실 말씀 전했지만 실존이 뭐 어려운 말로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본질이 실존에 선행한다. 그거 그렇게 되는 건 중요한 일이죠. 자 그거를 이루려면은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친근감이. 할렐루야. 네. 주님과의 교제로 알 사람이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쁨을 올해는 꼭 경험하면서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은, 주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주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걸 왜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사는 걸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 내 본질을 소생시키는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피해 다녔는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그 두려움을 깨닫게 하사 본질이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게 기쁘고 그 즐거움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를 홀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맺으려고 친구가 돼서 오셔서 죄인인 나를 이끄시면서 용서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며 변케 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올해는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기쁘게 가겠습니다. 친밀감을 선택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주여 나는 올해 그 완성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아진 것을 다 낮추시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즐거운 영광의 잔치에 나를 초대하실 때 나를 과감히 비우고 순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어린아이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 드린 11조 선교 감사헌금 온라인 드린 온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 드린 가족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물질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며 근간이 되어 우리를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물질에 또 사단의 시험에 든 가정이 있으면 이 시간에 보혈의 권능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며 물질을 다스리는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가족이 되게 주여 다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정말 주님과 홀로서 교제하는 자로 완성되기 위해 친밀감을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